예, 민수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 25장 19절에서 26장 56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세대, 첫 인구조사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받는 그 다음 세대가 요르단으로 넘어갈 주체가 되죠. 예, 그렇게 이제 광야 히브리 집단의 세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전 세대 죄에 대해서 깨끗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27장 12절에서 23절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족도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들을 위한 지도자도 새롭게 뽑으십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하고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충실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편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힘과 자격을 갖추는 준비와 당금질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 행간 속에, 예, 그 문맥너머의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집단이었던 그들은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무턱대고 두려워했지만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어엿한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과 맞서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집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민수기가 정리가 되는데요. 31장 1절에서 24절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다니 푸오르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산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산해를 안 일이 없는 여자애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라고 합니다. 잔인하죠. 애도 죽이고 결혼한 여자도 죽이고 결혼 안 한 여자만 살려두라라는 이 모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기엔 상당히 잔인한 표현입니다만 그 시대 상황의 반영으로 이런 글들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발람이라는 그 앞에 제가 한참 설명했던 이방의 예언자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모세,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 이방인과의 혼인과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도 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결혼한 여자 다 죽이고 오로지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들만 살려두라라는 이 모세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는 바로 그만큼 혼종혼을 금하고 있다, 율법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죠. 끝까지 하나의 어떤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현대 유다교는 반면이라 해야 될까요? 강력한 모계사입니다. 지금 유다교는요, 유다인들은 어머니가 유다인이면 자녀들이 유다인임을 인정해줍니다. 결국 어머니의 종교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좀 구약의 어떤 분위기와는 좀 다르죠. 현대 유다교는요. 구약의 유다교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자를 우상 숭배의 원인으로 여겼는데 현대 유다교는 자기 종교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모계를 중심으로 그 자기 종교를 뻗쳐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인을 통한 유다계 확장을 꾀하고 있고, 그렇게 유다인의 외연을 모계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바로 그들의 유다인들의 슬픈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서기,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 복음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예수님이 뭐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은 바로 이 유다의 허망한 독립전쟁을 뭐 이를테면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복음의 저자가 끼워넣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독립전쟁을 무모한 독립전쟁을 벌렸다가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그렇게 멸망한 후에 유다인들은 일단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절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많은 유다인들이 쫓겨난 것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다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더욱더, 물론 그전에도 흩어져 살았습니다만 본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마저 더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새로 정착한 곳에서 많은 비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똑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섹스피의 어떤 희극처럼 로미오 줄리엣 같은 애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사람이라는 걸 부모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결혼을 계속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대 남자와 비유대 여자, 그리고 비유대 남자, 유대 여자 사이의 다종족 결합이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게 되죠.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힘없고 나라도 없는 이 유대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자신들의 가정과 여자들을 지킨다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이민을 갔을 때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는 법적인 장치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 때 그렇게 다른 나라의 그 소수민족이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자들은 이방인들의 강간의 대상이 되었었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들에게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비유다인이면 태어난 자식이 유다인이라는 보장이 없어지게 되죠. 여인이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인이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내 애인지 딴 남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그 여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대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여 아이를 가질 확률이 언제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태어난 아이가 반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아닌 확률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편법이 바로 모계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는 최소한 반쪽은 유대인이 분명한 것이죠. 엄마는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그건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날 유다인의 혈통을 전하는 방법에 모계 혈통을 따르는 법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법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들 스스로를 혈통이 아닌 종교적으로 규정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자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유다인으로 인정하자는 건데 하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파들. 한여름에도 검은 옷이랑 검은 모자에 이 귀밑 머리를 기르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뭐 미국도 많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혈통을 부정하는 운동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 진보파에서는 그냥 개종한 사람들도 뭐 정통 유다인들을 취조하지만 아직 안 된다라고 이제 보수파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튼 지간에 현대 유대교는 여전히 어머니가 혈통으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중간에 전향한 개종한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전통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개종을 하고 뭐 애를 낳아야 뭐 되려나요? 꼭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법이 어떻게 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대인들과 진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모계를 통한 유대인 인증법은 여전히 격렬한 논쟁거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쩐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구약과는 다른 분위기. 그래서 최근 현대 유대교는 어쨌든 구약의 유대교보다 자신의 동족을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는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었겠지만 지금은 모계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현대 유대교를 통해 볼 수 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 분위기는 이렇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신명기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서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신학을 뭐 구약의 신학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신학을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고 신명기의 신학을 뭐 좀 아시아적인 표현을 한다면 상선벌학의 신학이다라고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탈출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십계명이 되고 이 신명기의 십계명은 탈출기 십계명의 해설판,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하느님을 대하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는 몸과 마음을 당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가 모세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죠. 다른 얘기를 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죠. 그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들면 말이 엄청 많아지듯이 그 엄청난 얘기를 죽기 전에 이제 하고 죽는 거죠. 그렇게 모세의 예언이 바로 신명기가 되고 신명기 안의 핵심은 또 쉐마라고 하는 부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되는데 쉐마는 구약의 핵심인 신명기의 또 핵심이 되는 것이죠. 6장 4절에서 5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이 복음에서 그 사랑의 이중개념을 할 때 바로 신명기의 이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하죠.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으로서 우리말로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뭐 우리로 치면 사도신경 같은 느낌일 수 있죠.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고백문입니다.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이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정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컸죠. 왜냐하면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부분은 일단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쉐마의 전통이 그리스도교 안으로도 당연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기도 하고 바울서관에서도 이 바울의 교회론과 바울의 복음 윤리 그리고 특히 하느님을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보는 개념에 영향을 준 책이라는 사실에서 신명기의 어떤 복음서 안에서의 중요성도 입증이 되는 거죠. 바울서도는 아시다시피 바리사이파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 정신을 빼고는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기가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리스도 제목을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말로는 토 데우테로노미온 투토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율법 정도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아마도 신명기가 이 계약의 법전 탈출기에 담긴 율법을 본격적으로 현실화 구체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탈출기가 첫 번째 뭐 율법이면 이제 신명기는 그 두 번째 율법이다 뭐 이런 의미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탈출기 십계명의 본격적인 확장판이 되고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신명기는 그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첫 번째 법률집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명기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된 땅을 차지할 백성에게 보내는 회개하라라는 이 호소입니다. 계속 회개하라라고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명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